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돌아오는 10월 31일은 그 다음 주 수요일이면 개신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490주년이 됩니다. 1517년 그 11월 1일이 만성절이었는데 그날 하루 전날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곳에서 루터라는 젊은 신학자가 당시의 교회 부패를 고발하는 95개주에 달하는 반박문이라는 그런 95개주 논제를 발표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공개적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이것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사실상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신앙의 본질이 가려졌을 때마다 교회를 개혁하려던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속사에서는 좁은 의미의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는 시기는 보통 16세기를 종교개혁 시대라고 정하고 특히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16세기 전반의 여러 개혁가들이 이 같은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주로 그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어떤 부정적인 유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실제적 역사적 현장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림을 좀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가 굉장히 좀 따분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여름에 사실 독일의 루터의 유적들을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루터 시대에 남아있는 그림들 그리고 그 후에 그려진 지도들을 중심으로 주로 그림을 보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한글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 영어라든지 독일어 지도를 사용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텐베르크라는 곳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방문할 기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독일의 독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은 물론 없으시겠지만 독일의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가운데가 독일이고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국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성로마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왼쪽에는 프랑스, 오른쪽에는 폴란드, 남쪽에 그 이탈리아가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지도가 좀 작지만 그 지금 보시는 지도는 종교개혁 당시 그리고 그 후에 약 20년 동안 루터파 종교개혁 신조를 받아들인 지역들이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도에 붉은색으로 몇몇 지명들을 표시했는데요. 지도가 작지만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를린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공항이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대략 여기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게 될 작센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이델베르크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비텐베르크라는 도시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당시에 작센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옆에는 루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라이프치히. 이 도시들은 모두 다 구동독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외에 왼쪽에 동그랗게 표시한 지역들은 나중에 그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명으로 등장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마인츠, 나중에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었던, 그리고 종교개혁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도 그 보름스, 그리고 슈파이어, 아우구스부르크 이런 몇몇 도시들은 제국의회가 열렸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1500년경의 지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1500년경의 그 비텐베르크를 보여주는 몇몇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비텐베르크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성벽이 도시와 도시 밖을 구별하고 있고 성벽 제일 끝에 보면 다스 슐로스라고 써있는 지명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현장이었던 비텐베르크의 슐로스키르케 성곽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당시에는 이와 같은 종탑이 없었지만 오늘날은 이 종탑이 이 교회를 더 멀리서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쪽에서 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는 1764년과 1813년에 교회가 큰 그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현재 당시 모습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 그림은 교회가 재난당하기 전에 그려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저쪽이 교회 앞부분이고요. 재단이 볼 수 있고 왼쪽에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사람들이 부조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딕식 교회에다가 여기서 보이는 왼쪽이 반방문이 붙여졌던 그 성문교회 정문입니다. 여기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념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문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문에 반방문이 붙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은 95개조 반방문의 내용이 글자로 쓰여져서 현재는 통행을 하지 않고 다른 문을 통해서 통행합니다. 만성절 축일에 교회에 방문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루터가 이 문에 반박문을 붙였다 혹은 못으로 박아서 게시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는 문이 오늘날처럼 쇠문이 아니었고 목재로 된 문이었기 때문에 반박문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루터가 생전에 100권이 넘는 책을 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겼지만 이 반박문 사건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의 동료였던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그 비텐베르크의 교수가 그의 전기를 썼는데 그 전기에서 유일하게 이 반박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대부분 후대에 남겨진 이와 같은 사파에서 그런 그 근거들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사파는 그 루터의 반박문 사건을 그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왼쪽에 루터가 보이고 루터가 폰 암들라스라고 하는 면죄부에 대해서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루터가 쓴 이 반박문의 글의 이 펜을 보면 펜이 계속 이어져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지명의 아래 로마라고 써 있는데요. 로마에 앉아 있는 커다란 사자가 보입니다. 이 사자는 루터가 반박문을 쓸 당시에 로마 교황의 이름이 레오였습니다. 따라서 레오 교황은 사자로 종종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따라서 교황을 의미하고 이 펜은 교황의 귀를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물이 또 하나 보이는데 당시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1세라고 생각이 되는 인물입니다. 막시밀리안 1세의 황제 재관이 거의 떨어질 지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의 반박문 사건이 당시의 교황과 황제를 어찌 보면 위기에 빠뜨렸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다른 쪽 부분에 보면 여기 한 인물이 등장하고 성경을 펼쳐들고 있는데 그 옆에 마틴 루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마틴 루터가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다른 쪽 부분에는 다른 한 인물이 누워있는데 작센 지역의 통치자였던 프리드리히,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프리드리히의 모습입니다. 프리드리히가 꿈에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 그림에는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시간이 지나서 18세기에 그려진 사파인데요. 이 사파에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그 모티브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다른 점을 든다면 물론 중심인물들이 크게 부각된 것도 있지만 이 그림 앞쪽에 하나 거위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거위가 불타고 있고 두 사람이 이 거위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 거위는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아의 성직자, 오늘날 프라하의 얀 후스를 상징하는 여러 기념물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얀 후스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에도 그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깨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파는 루터의 행동이 계기가 되어서 감춰졌던 복음의 진리가 드러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루터가 반박문을 썼는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과연 불가피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역사에서 종교개혁만큼 또 다양한 그리고 상반되는 평가를 받는 사건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입장에 따른 당파적인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객관적으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가톨릭 학자들의 견해를 들 수 있는데요. 가톨릭 학자들은 종교개혁이 한마디로 불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연히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기독교 내 분리와 그리고 갈등을 조장한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이단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종교개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특히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렇다면 종교개혁 당시 과연 기독교가 그와 같은 개혁을 불필요할 정도로 건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이 불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종교개혁 이전과 비교해서 루터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교회를 개선시켰는지 하는 걸 통해서 그 의미를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입장과 거리를 둔 또 다른 입장은 소위 세속사가들의 입장입니다. 세속사가들은 종교개혁이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성공이라는 것도 아주 우연적인 주로 정치 구조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독일의 민족주의 운동을 자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족주의 운동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개신교가 루터의 사건을 특별히 종교개혁일로 기념하는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교회를 세울 만한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신교 사가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개신교 사가들은 종교개혁의 본질을 당대의 종교적 모순에서 찾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종교개혁이란 기독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새롭게 회복한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의 원인과 평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과연 당시의 종교가 혹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세를 보통 기독교 사회 혹은 기독교 시대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당시의 교회는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들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고 가톨릭 교회에서도 종교의 본질을 주로 교회의 의식, 즉 성례전을 통해서 종교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대부분 성유물을 숭배했고, 그리고 성자 앞에서 주문을 외우거나 시편 가운데 특별한 구절 일곱 구절을 외우면 또 복을 받는다거나 천당에 간다든가 하는 믿음들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과 무관하게 생활하기에는 가톨릭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자들은 특별히 실천에는 굉장히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잘 알려진 유명한 논쟁들, 예컨대 바위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 수 있는가 하는 논쟁을 가지고 실제로 진지하게 실험했습니다. 수도승들도 사실은 경건한 척하면서 술과 여자 문제로 수많은 그러한 비리를 일으켰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황을 비롯한 종교 주도자들도 책임을 망각하고 세속화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의식이나 행락을 즐겼고 주로 교회 재산을 늘리거나 사업을 벌리는 데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세기 초에 유럽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시드리우스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말로는 우신예찬 혹은 광우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1500년경의 종교의 실상을 풍자적으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 직전의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전파되기 위한 특별한 움직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중세인들은 한마디로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러면 왜 특별히 종교개혁의 깃발을 독일 사람으로서 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독일이 종교적 모순을 가장 절실히 겪었다라는 것을 꼽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 독일의 그 상황입니다. 독일은 그 영방이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독립된 정치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영방이라는 것은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구별된 색이 각각의 독립된 정치적 단위였다는 것입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전체를 관할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각 지역의 구체적인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각 지역의 통치자였고 황제는 간섭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권위를 통해서 독일에 훨씬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향력을 미치기가 쉬웠습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14세기, 15세기 이후에 중앙집권이 점점 강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부패를 유발한 원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교황청의 재정 문제였습니다. 교황청은 지출이 너무 많아서 파산 직전에 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재정원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독일을 교황청의 젖소라고 불렀습니다. 교황은 특별히 독일에서 성직 매매 혹은 그 여러 관행적인 수입들을 고안해서 점점 많은 수입들을 창출해 나갔는데요. 그와 같은 관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면제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교구에게 계속 여러 가지 부담들을 전가해서 결과적으로는 각 지역에 있는 평민들이 세금 부담들을 통해서 교황청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는 교황청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부당한 세금 그리고 권력 남용에 대한 불만들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 태어난 인물이 마틴 루터라는 인물입니다. 예,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광산업자로 비교적 성공한 한스 루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대로 법학을 공부하다가 1505년 7월달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리고 벼락이 많이 치던 어느 날 아주 커다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1511년부터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1502년에 생긴 신생대학의 교수로 본격적으로 강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3년부터는 강의 내용 가운데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였는데 이것을 강의하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3세의 나이에 반박문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반박문을 쓴 결정적 계기는 바로 면제부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면제부는 당시 기독교의 부패와 모순을 가장 상징적으로 그리고 집약해서 보여주는 사건,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제부란 라틴어로 인둘겐티아, 그 의미는 용서 혹은 사면을 뜻하는데요.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에 성직자가 사죄를 선언하는데 그 선언 이후에도 그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죄 혹은 고백한 다음에 발생한 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연옥에 가서 남은 죄를 모두 정화한 다음에야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연옥의 징벌을 면해주는 몇몇 수단들이 등장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제부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컨대 성지를 순례하거나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거나 혹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 큰 기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연옥의 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세 말의 교황들은 연옥의 벌을 면제받는 그런 항목들을 점점 늘여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지순례에 가서 성유물을 몇 점 보고 오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몇 년 몇 일 단축된다라는 시기였습니다. 1476년에는 교황 식스투스 4세라는 교황이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도 면제부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컨대 살아있는 자녀가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면제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당으로 바로 옮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제부의 가격은 대략 노동자의 일주일 수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연옥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가 연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면제부를 사야 할지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면제부에 대한 남용이 지나쳐서 죄인일지라도 면제부를 돈으로 사면 즉각 그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돈을 모으거나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점차로 면제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323년에 발행된 면제부입니다. 원래 면제 수단으로 증서를 반드시 발행했던 것은 아니지만 14세기 이후에는 이와 같은 증서들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증서에는 죄를 사해주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언급되고 그리고 면제를 하는데 보증을 쓴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이 아래 몇몇 인장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인장들은 이 면제의 효력을 보증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인장들입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그런 문헌들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1512년에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된 면제부인데 왼쪽에 보시면 교황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모든 면제부는 교황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황의 문장들이 종종 면제부에 등장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면제부가 판매되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왼쪽에서 사람이 돈을 내고 면제부를 사고 있고 여기 면제부가 걸려있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면제부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는 그 15, 16세기에 로마는 사실상 예술의 중심지였고 그 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후원자 중에 하나는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당대 1급의 예술가들이 부르에 많은 걸작품을 남겼는데 교황청도 거기에 뒤지지 않고 예술을 후원하면서 베드로 대성당이라든지 아니면 바티칸 궁정의 안뜰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건축 사업을 통해서 부루의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이 교황들이 벌였던 그 사업들의 아주 중요한 재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면제부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황의 재정지출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이미 종교개혁 당시에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교황이 레오 10세의 바로 전임자였던 율리우스 2세 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삼중관이라고 하는 관입니다. 원래는 그 관이 1층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층이 3층까지 높아졌고 그리고 각 층마다 아주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을 비판하는 이런 그 서류에도 교황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적으로 그려져서 교황이 쓰고 있는 삼중관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있는 소위 가시면류관이 대조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귀와 교황이 타고 있는 말 그리고 복장 또 그들의 실제적인 행적들이 대조되면서 교황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개혁을 일으켰을 당시 교황은 피렌체 르네상스의 주역이었던 로렌조 데 메디치의 둘째 아들 레오 10세였습니다. 이 레오 10세는 재위기간 내내 사치스러운 생활로 일관했고 예술가 후원 그리고 베드로 대성당 건축 그리고 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재정을 고갈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재정의 그 부족분을 성직을 판매하거나 또 면제부를 판매함으로써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1713년, 1517년 3월에도 그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제부 판매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면제부 판매가 독일에 집중될 것은 당연했습니다. 독일에서 이와 같은 면제부 판매를 또 주도한 책임자는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는 인물입니다. 이 알브레이트는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그 동생이었고 그리고 호엔쫄레르가라고 하는 나중에 프로이센 왕가의 계승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1513년에 불과 23살의 나이에 가문의 후광과 돈을 통해서 막데부르크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14년에 마인츠 대주교 자리가 다시 비게 되자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주교를 두 개를 동시에 점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황에게 특별히 2만 9천 길다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마인츠 대주교 자리를 결국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접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독일 최고의 부자였던 후거가로부터 이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지불했습니다. 1517년 3월에 면제부 판매가 결정된 다음에 알브레이트는 면제부 판매 수익의 50%를 교황으로부터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빚진 돈을 청산하기 위해서 그는 적극적으로 면제부 판매에 매달렸고 그가 구체적인 실무책으로 임명한 인물이 바로 테첼이라고 하는 도미니쿠스 수도의 성직자입니다. 이 테첼은 면제 판매에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테첼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면제 판매를 주도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턴 강도질도 9 두카트면 되고 살인죄를 면하는데도 8 두카트면 충분하다. 이러면서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서 면제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모 마리아를 범한 범죄도 면제부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와 같은 면제부 판매에 대해서 이미 종교개혁 일어나기 1년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에서 반박문을 작성해서 마인츠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 그리고 관할 교구의 상급자인 브란덴부르크 대주교 히에로니무스에게 각각 반박문 사본을 한 보씩 그리고 편지를 한 통씩 보냈습니다. 이 반박문은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학자 간의 토론을 유발하고 교회와 특별히 교황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루터는 반박문을 썼습니다. 반박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의미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6항,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시인하는 것 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능력이 없다. 21항, 교황의 면죄부에 의해 모든 형벌로부터 사면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다. 27항, 연복교 안에 던진 돈이 땡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승천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학설을 설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박문의 내용은 성경에 비추어 교황은 죄를 사면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또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신학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또 루터는 반박문, 면죄부까지 동원하는 이와 같은 베드로 대성당 건축에도 명백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박문에서 루터는 면죄부의 남용을 비판했지 교황의 권위나 가톨릭 교회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루터의 주장은 지금까지 중세 교회에서 가르쳐온 교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또 새로운 복음 중심 사상에 대한 출발점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반박문 62항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이다. 루터의 반박문을 검토한 마인츠 학자들은 루터의 글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루터가 이단 혐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목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했고 그 내용을 12월 중순에 교황에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교황은 반박문 사건이 시작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못 되는 시점에 이와 같은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처음에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루터 이전에 후스라든지 혹은 위클루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박문을 여러 차례 비판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도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가 가장 고민한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면죄부 판매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쇄된 반박문이 유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1월 내에 반박문은 영국까지 도달을 되었고 그리고 많은 동조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독일어로 된 인쇄분도 독일에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면죄부 문제를 이슈화하려던 루터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압력을 넣고 또 추기경 카제탄을 시켜서 교황을 만나 이 주장을 철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침묵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루터는 일단 자신의 견해가 교황에게 전달된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리가 불거지자 그는 면죄부 판매 문제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테첼이 은퇴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진정되던 국면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은 바로 잉골슈타트 대학의 신학자이자 또 탁월한 논쟁가로 알려진 요하네스 에크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루터와 그의 동료였던 칼슈타트에게 공개적인 토론을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1519년 7월 달에 루터와 그의 동료 칼슈타트는 라이프치히에서 에크와 18일에 걸친 공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루터는 면죄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부정했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교황 혹은 종교회의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에크는 루터의 그와 같은 주장은 그 후스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루터는 후스와 마찬가지로 이단으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으로 인해서 루터는 독일 내에서 반교황주의의 화신으로 떠올랐고 많은 동조자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루터는 이단으로 지목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국면에 종교개혁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루터는 이전에 교회를 비판하던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1520년에 자기의 개혁 사상을 다듬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출판했는데 이걸 보통 종교개혁 3대 논문으로 비롯된 논문을 비롯해서 많은 논문들을 이때 출판했습니다. 이 논문들의 핵심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을 특별히 강조한 것인데요. 루터는 반박문을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근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크나 추기경 카제탕처럼 그의 논쟁자들이 얘기할 때마다 성경의 근거를 밝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루터가 교황 레오 10세를 상대하고 있는데 성경을 들고 있고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은 모두 다 손에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톨릭 적대자들은 성경이 아니라 힘과 권위로 루터를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혁사상의 두 번째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즉 이신칭의 사상입니다. 선행이나 성사에 참여함으로써가 아니라 각 개인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이신디기 사상은 나중에 종교개혁가들 기본적인 사상의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중세적인 교권주의를 부정하고 세례받은 모든 자가 제사장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또 교황의 무오류설이라든지 교황이 성서해석에 최종적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평신도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루터의 개혁이 종래 개혁운동과 완전히 차별을 보이게 된 이유는 그의 개혁이 탁월하고 체계적인 것뿐 아니라 동시에 그가 자신의 주장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쇄술을 통해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사상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1450년경에 독일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에서 발명된 것이 금속활자입니다. 이 금속활자는 특별히 종교개혁과 굉장히 많은 그 관련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처음에 성경을 인쇄하려고 그 생각을 하였으나 그것의 상업적 성공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은 여러 개의 판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판본을 정리하는 문제가 구텐베르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처음에 자신의 사업 구상을 안정시키기 위한 베스트셀러를 찾는 중이었는데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면제부였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는 처음 몇 년간 이 면제부를 통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그의 사업이 안정된 후에야 비로소 성경을 인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1520년대가 되면 인쇄업자들은 주로 개신교 팜플렛들을 다양으로 인쇄하게 됩니다. 특히 루터의 설교와 논문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널리 인쇄물을 통해서 유포되게 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1518년에서 25년까지 독일에서 인쇄된 전체 글의 약 3분의 1이 모두 루터의 글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루터의 글을 출판하는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쇄된 글의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쇄된 팜플렛들은 주로 설교에 활용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미 글을 아는 사람들이 팜프렛을 읽고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이 팜프렛의 내용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특별히 팜플렛에 인쇄된 그 사파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개신교와 구교 모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이런 팜플렛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개신교 측의 팜플렛입니다. 여기 보시면 돈만 주면 돈으로 면제부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써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면죄부가 걸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면죄부라는 그러한 그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교황이 일곱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본질이 아래쪽에 괴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교황의 문장들이 좌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측의 그 반박문에는 이와 같은 그 루터는 얼굴이 일곱 개 달린 괴물이다 라는 방식으로 루터를 비방하는 글들도 당시에 유포되었습니다.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교황에 의해서 파문 처분을 받습니다.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되자 비텐베르크의 교수들과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이 파문장을 소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피지로 된 파문장이 있고 그 아래 교황이 인장이 달려있는 그러한 파문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파문장 그리고 교회법과 관련된 가톨릭의 많은 문서들을 이 시기에 함께 소각하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도 인정할 수 없고 가톨릭의 여러 가지 규정들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종교개혁 운동의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또 민중들이 교황에 대한 많은 반감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극하였고 그래서 독일의 민족주의 정서에도 불을 붙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루터를 지지하는 여론이 독일에서는 압도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사상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분열된 독일의 상황 때문에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작센의 공작이자 그 선제후인 인물이 그 프리디히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선제후인데 선제후라는 것은 제후 가운데 황제를 선출할 권한이 있는 일곱 명을 선제후라고 합니다. 세 명의 대주교가 있고 네 명의 세속 제후들이 있는데 마인츠 대주교를 비롯한 쾰른, 트리어 대주교 그리고 세속의 네 명의 그 제후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작센의 공작이었던 프리드리히입니다. 이 사람은 현명하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서 현명공, 현명한 공작이라는 뜻입니다. 프리드리히라고 불렸습니다. 이 프리드리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을 창립한 사람이고 따라서 루터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가 공정한 청문회에서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따라서 루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가 특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독일의 다른 제후들도 루터의 후견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제후들이 그의 영토 내에 있는 교회나 수도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은근히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황은 특사를 파견했고 그리고 이 파문까지 내렸지만 결국 루터를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황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1519년에 새로이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가 된 인물이 보시는 칼 5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계승자이고 그리고 당시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독일 전체 통치할 뿐 아니라 합스부르크 가문은 당시에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스위스를 포함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지역 전체에 대한 통치를 하고 있는 서유럽 거의 전체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을 제외한 그야말로 아주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칼 5세는 종교 문제가 제국을 분열시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황이 프랑스와 연대하는 것을 저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요구에 따라서 그는 루터의 문제를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21년 4월 17일과 18일 보름스에서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청문회를 열어서 루터와 관련된 종교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다시 말하면 제국의 종교적 분열이 이루어지는가 혹은 제국이 종교적으로 통일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모임이었습니다. 청문회 첫째 날 신문관이 의견을 묻자 루터는 답변하는 것을 유보했습니다. 나에게 말미를 달라라고 말하자 하루가 연기되어서 4월 18일 둘째 날 다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아침 일찍 열린 청문회에서 신성로마제국 황제와 선제후들 그리고 많은 방청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신문관들이 루터의 책을 가리키면서 옆에 책이 쌓여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라고 신문관은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내 잘못을 지적하면 철회하겠습니다. 나는 교황과 종교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에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것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루터의 답변은 교황도 그리고 황제도 한 젊은 성직자의 신앙을 굴복시킬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황제는 루터를 이단자이자 불법자로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루터는 더 이상 세속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모든 책은 금지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미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에스코트해서 작센으로 데리고 가고 작센의 바르트부르크의 성에 은거시켰습니다. 루터는 거기서 시간을 버려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약 1년간에 걸쳐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1522년에 독일어판 성경을 비로소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이 성에 있는 루터가 작업했던 그런 방의 모습입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간행했던 소위 헬라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성경 번역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34년에는 구약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34년에 쓰여진 성경에는 신구약 전체가 독일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게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성경은 당시 독일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비로소 루터의 글을 통해서 표준적인 독일어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아주 우수하고 읽기 쉬운 성경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일반 신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그런 수단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구현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개혁의 의미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얻은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성경 중심의 신앙을 확립한 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개신교의 신학 핵심으로 발전해서 종교개혁을 계기로 해서 과거의 간행들이 모두 다 성경을 통해서 점검받게 되었고 일반 대중들도 교회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또 사제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중심의 신앙은 성경 번역 작업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게 되었고 성경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진행된 것도 바로 이 16세기 들어서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같은 경우에는 1520년대에 그 전까지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아퀴나스의 신학이 신학의 대표적인 커리큘럼이었지만 이 시기부터는 성경이 신학 연구의 중심 교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시발점이자 그리고 변혁의 중심지였던 비텐베르크 그리고 작센 지역에는 그렇다면 1520년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개혁되었습니다. 미사, 즉 예배에서 구약의 희생제사적 의미가 제거되었고 설교가 예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제 독일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라틴어로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평민들도 성찬식에서 이제는 포도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선제회의 모습인데요. 작센의 선제회인 프리드리히도 비로소 이 시기에 처음으로 성찬식의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 음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루터는 음악을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많은 곡을 작사하고 또 작곡도 했는데 1524년에 비텐베르크의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개신교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1533년에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이 실린 찬송가 곡이 또 출판되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그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기 위해서 그 찬송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신앙을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찬송을 생각했고 그렇다가 점점 공동체가 모일 때 함께 찬송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배 시에는 성가대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루터를 통해서 이제 모든 회중이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또 시편에 곡을 붙여서 찬송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루터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예배 형식은 1520년대의 작센 지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따른 신앙과 교육이 수행되었습니다. 성자, 숭배, 유물, 그리고 성상에 대한 그 숭배가 처벌되었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도 중단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것이 장려되었고 주일학교에서는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성경 내용이 교육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교리문답서 그리고 다음에는 교리문답 가운데 십계명 제1장이 교육되는 그 내용의 표지입니다. 그 다음 성직자 신분이 폐지되었습니다. 성직자 서약이 철폐되었고 성직자의 종교적 권위가 제한되어 그리고 평신도의 종교적 권위는 확대되었습니다. 성직자의 봉급을 공공기금으로 지불했고 성직자도 세금을 냈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성직자도 세속법정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성직자들의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개혁가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수도승이었던 루터도 이 시기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1525년 6월 13일 루터는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의 의미는 성에 대한 기독교의 금욕적 전통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 6월 13일이 되면 비텐베르크에서는 루터의 결혼식을 기념해서 이와 같은 축제가 열리고 결혼식 가장 행렬이 열립니다. 또 네 번째로 수도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수도원이 철폐되었고 종교개혁을 수용한 도시들은 그동안 성직자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함으로써 성직자 수가 약 3분의 2 정도 감소되고 종교적 축일도 3분의 1 정도로 감소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개혁의 내용들은 대부분 정치적 지원을 얻어서 법제화, 제도화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당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또 가톨릭의 호의를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느꼈고 그리고 불만을 느끼면서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개혁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던 시기에 작센뿐 아니라 독일 전역에서 루터파는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루터파 신앙을 받아들인 지역인데요. 독일 작센 지역을 비롯해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지역이 20년대와 40년대 사이에 모두 루터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들은 루터파를 신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제후들이 루터파를 환영했습니다. 또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던 이 시기에 독립국가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던 스위스도 독일과 유사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쥐리히, 바젤, 베른, 제네바 이런 도시에서 마찬가지 종교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도 이와 같은 운동들에 자극받아서 스스로의 폐단을 시정하는 그러한 개혁운동이 1540년부터 전개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그늘. 개혁교회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은 그렇지만 예기치 않았던 부정적인 유산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교회가 국가에 종속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524년에는 소위 농민전쟁이 발생하는데요. 루터는 이로 인해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농민들이 이 시기에 신분제 폐지, 세금의 감소 혹은 철폐를 주장하면서 다소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루터는 그와 같은 농민들에게 구원은 내면의 것이고 심지어 군주가 불의할지라도 권위에 순종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폭동에 대해서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아주 준엄한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제후에게 건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루터의 태도는 농민전쟁 이후에 루터가 대중적 지지를 상당하게 상실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루터의 농민에 대한 태도는 군주 권력을 강화시켜서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는 그러한 결과를 결국 가져오게 됩니다. 제후가 영방 내 교회를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일종의 국가교회 제도가 이 시기에 작센 지역에서 확립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를 감독하는 권한이 교황으로부터 세속 제후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속 권력의 보호라는 것은 독일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독일의 종교개혁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한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신교의 분열을 들 수 있습니다. 1521년에 보름스에서 제국의회가 소집되어서 루터파 문제가 거론된 이후에 루터파 문제는 제국의회가 열릴 때마다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국 내에 루터파가 계속 확대되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29년 2월에 슈파이어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다수파인 가톨릭 세력들이 종교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루터 지지자들을 범죄자로 선언한 1521년의 보름스 칙령을 실천한다라고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때 의회에 있었던 루터파들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이때 항의한 루터파에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소위 항의자라고 하는 뜻의 이 용어가 후에 개신교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개혁 세력에게 상당히 위태로운 1529년과 30년의 국면에 독일과 스위스의 복음주의자들은 점차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분열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만찬에 대한 교리적 차이였습니다. 성만찬이 이루어질 때 먹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리적인 살과 피로 변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둘러싸고 개혁가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1529년에 그 개혁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헤센의 필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필립은 예, 그 마브루키라는 성에 그 개혁가 대표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루터, 쯔빙글리를 비롯해서 개혁 세력의 내노라는 대표들을 모두 초대해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세력들이 통합되는 것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런 회동을 주도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회동을 통해서 개혁가들은 일치된 고백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교황과 가톨릭교회라는 제도적 권위가 부정된 후에 모든 개혁가들이 성경에 대한 권위는 인정했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신학적 논쟁을 낳았고, 그리고 새로운 분열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각 종파들은 점차 성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 즉 교리들을 절대화하기 시작했고, 루터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 신앙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당시의 그 개혁가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인 1530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다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루터파는 이 기회에 신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멜랑히톤이 주도해서 신앙 고백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독일 제후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특별히 루터파가 로마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는 이신칭의와 같은 복음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평신도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는다든지 수도원 서약이라든지 의무를 강제적으로, 고해를 강제적으로 하는 이런 내용들은 거부했지만, 나머지 개혁사상의 주요 의제들을 생략하는 그러한 변칙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유일한 권위는 신앙 고백에 명시되지 않았고, 교황의 지위라든지 만인 사제설이라든지 또 연옥, 면제부 이런 문제들도 신앙 고백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타협적 태도는 특히 스위스 개혁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루터파를 비판하면서 더욱더 개혁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개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견해 차이 그리고 개혁 세력의 정치적인 입장과 목표가 궁극적으로 개혁 세력을 분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종교적인 불관용과 종교 전쟁이 종교 개혁의 그늘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루터파 제후와 도시들이 형성한 슈말칸된 동맹은 제국의 종교적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려던 황제와 종교 전쟁을 치릅니다. 이 종교 전쟁이 치러진 다음에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종교 화의가 열어지는데, 그때 루터파 문제가 비로소 해결됩니다. 이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라는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이 공식적으로 수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루터파는 가톨릭과 동등한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던 깔뱅파라든지 다른 복음주의 세력들은 전혀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후가 자기 지배령의 종교의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민들은 종교에 대한 선택권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제후의 종교의 자유이지 개인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관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 지역에 머무는 그 루터파나 깔빈파들은 종교적 박해를 감내하거나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조약은 또한 개신교들에게도 종교 그 신조를 절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 지역에 머물던 가톨릭 세력도 신앙적인 관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권위주의적인 국가교회가 이 시기에 일반화되면서 성경이 아니라 제후 혹은 국가가 정통 신조를 규정하고 일반 사람들의 종교를 통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깔뱅파 문제 그리고 세우령과 자유도시 이외의 그러한 종교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문제는 정적 협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되었고 17세기까지 정치적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위그로 전쟁이라든지 30년 전쟁과 같은 대표적인 종교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들은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를 낳게 되었는데 그러한 참혹한 종교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종교적 관용이 서서히 자리잡게 됩니다. 맺는 말입니다. 면제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16세기 유럽 사회는 왜곡된 신앙을 회복시킬 그러한 복음의 빛을 필요로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던 루터는 복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결국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17세기 개혁가들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종교개혁으로 인해 복음의 빛이 다시 빛나게 되었다라고 종교개혁을 평가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당시의 개혁가들 후스라든지 멜랑히톤, 루터, 깔뱅 이와 같은 인물들이 모두 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17세기 개혁가들이 개혁 정신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종교개혁은 복음을 재발견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성과로 현재 개신교의 전통인 말씀 중심의 신앙이 확립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종교개혁을 통해서였습니다. 한편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당시 가톨릭 교회가 말씀보다는 전통과 관행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을 때 유효한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가들의 성경 해석에 대한 불일치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의 중심을 둔다는 원칙만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둘 뿐 아니라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셨죠? 네. 490년 전에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역사일 뿐이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나를 개혁해 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종교개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아볼로파, 개바파, 뭐 바울파 하지 마라. 오직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깔뱅이나 루터나 스빙글리나 다 예수 바로 믿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나는 루터파다, 나는 깔뱅파다, 나는 스빙글리파다 이러고 또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파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박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490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리는 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해가는 가운데에 종교개혁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수파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개혁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오늘 귀한 강의를 들려준 박흥식 집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